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네, 유튜브로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혈 시청자죠. 정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밌는 채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 채널을 보고 있으면 왠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조승연의 탐구생활, 경제 버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제 채널이군요.
맞아요. 되게 알찬데 또 지루하지가 않고요. 보기만 해도 좀 똑똑해지는 것 같은 그런 채널입니다.
네, 야, 사실 이 경제 채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뭐 되게 어려운 용어도 많고 또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경제거든요.
네.
네, 그 지난 방송에서 제가 정은 씨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네.
그걸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하던데 새해부터 약간 경제 분야에도 좀 관심이 생겼나 봐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갈수록 좀 막연하게 경제는 어렵다, 또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부터라도 좀 친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은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는 매일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죠.
네.
당장 오늘 아침에 사 마신 커피, 또 출근하면서 이용한 포털 이 검색 사이트, 또 주식하는 분들은 아침마다 주가 확인하는 게 일상이고요.
맞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경제 흐름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 경제가 진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새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35%가 이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꼽았고요.
2위는 뭐예요?
네. 2위는요, 연봉 인상이고요. 그리고 3위가 이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 재테크 성공이라고 했대요.
재테크 성공.
네. 그러니까 새해 목표 3위가 이 재테크가 오를 정도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산 관리라든지 뭐 경제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채널은요, 전문적인 자산 관리 채널은 아니고요. 돈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명품 브랜드, 또 유명인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채널입니다.
네.
채널 이름은 소비 더 머니. 이름에서 느낌이 확 오시죠?
2021년이 소의 해잖아요.
네.
시작하는데 괜찮은 채널인 것 같아요. 소 비더머니.
그렇네요. 제가 이런 선택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 비더머니가 쇼미더머니, 그 힙합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네.
네. 일단은 머니가 일단은 돈이란 뜻이고 소비도 말 그대로 뭔가를 사거나 이용하는 거니까 확실히 누가 봐도 돈 이야기하는 채널이네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소가 네. 그 소.
네, 그 소는 아닌데,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소미더머니는 사실 독립된 하나의 채널은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에서 꽤 여러 번 채널 1사이프의 영상 듣고 오시죠? 이런 말 했을
네.
거예요.
정은 씨가 자주 참고하는 채널이죠?
맞아요. 네. 이 방송사 MBC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만든 이 사회 소식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조현용 기자가 진행하는 소비 더 머니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채널인 이 1사F가 아니라 이 소비 더 머니를 소개하는 걸 보면요. 영상들이 인기가 꽤 있었나 봐요.
네. 이 소비 더 머니로 올라온 영상은 지금까지 32개인데요.
네.
보통 수십만의 조회수가 나오고요. 또 가장 많이 재생된 건 486만회더라고요.
엄청 많이 봤네요.
네, 네. 그 영상 오늘의 첫 영상으로 바로 들려드릴게요. 가장 큰 관심 받은 이 영상의 제목은 명품 오브 명품 에르메스백 들고 다닌 사람을 당신이 본 적 없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패션 명품 브랜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불린다는 에르메스에 관한 영상 듣고 오시죠.
명품 서열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 그 맨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힌트는 보황색 쇼핑백. 남자는 시계, 여자는 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브랜드 백 하나만 사도 1,000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제품 사는 거 소비가 아니라 투자야. 우리는 한땀 한땀 계속 장인이 투자급해서 만들 거야. 중국에서 안 만들어. 비용 절감 같은 거 없어. 재고가 생기면 야, 불태워버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놀라운 자신감인데 오늘 주제는 명품의 명품. 모든 명품 브랜드의 끝판왕. 명품의 끝. 에르메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아무튼 왜 비싸냐? 에르메스 백은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가금질을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도 쓰지 않아요. 미싱 같은 거 안 쓰는 거죠. 효율적인 분업? 기본적으로 없어요. 에르메스 장인이 되려면 3년 동안 에르메스 학교에 다녀야 되고 그 뒤에 2년의 수련 과정을 따로 거쳐서 또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돼요.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에르메스 백을 만듭니다. 이렇게 수련을 거친 장인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죽을 찾습니다. 소가죽, 악어가죽, 타조가죽, 도마뱀가죽 여러 가죽을 찾아가지고 수작업해서 만드니까 가방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18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린대요. 한 달에 한 사람의 장인이 최대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만들고 나서 백의 장인 번호랑 생산 연도가 붙고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만드는데 프랑스 어때요? 근로시간이 우리보다 짧고 근데 아까 숙련된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임금이 비싸겠어요. 세계 최고의 장인이 프랑스에서 최고의 재료.
네, 영상에 나온 에르메스 가방 가격 들으셨어요?
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네. 손가방을 하나 사는데 한국 돈으로는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9,200 정도 되는 네. 거금이 든다고 하는데요.
모자란대요, 심지어.
아, 그 돈을 가지고도?
네.
그럼 얼마나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에르메스가 불란세의 고급 패션 브랜드잖아요.
네. 네. 원래 시작은 귀족을 위한 마구, 안장 이런 걸 만든 업체로 1837년에 티에리 에르메스가 창립을 했는데요. 지금은 6대째 내려오고 있고 가방, 옷, 스카프, 신발, 시계, 향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의류 브랜드라든지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브랜드의 가방이 비싼 이유가
네.
장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3년 동안 에르메스 학교에 다녀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2년의 이런 수련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요.
네.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경력을 쌓아 이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비쌀만합니다.
비쌀만해요. 네. 그런데 이 에르메스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돈이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아, 또 다른 게 또 있군요.
2년 정도 또는 그 이상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는 가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들다 보니까 오래 네. 걸리는군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가방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내면은 좀 수익이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네.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왜 굳이
네.
이 불란서 현지 제작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최고 경영자인 패트릭 토머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네.
우리는 품질이 중요하지 가격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라고요.
와, 이게 웬만한 브랜드가 이런 말 하면 욕먹을 텐데.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죠.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 와중에 불량품이라도 나오면 말 그대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해요. 그만큼 에르메스는 특별하고 또 완벽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또 중요한 전략이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불에 태우지 말고 저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요.
이 불량품을 어쨌거나 세상에 절대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인기가 엄청난 에르메스가 뭐 할인 행사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안 할 테고요.
네.
네. 재고 처리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량품은 아니지만
네.
안 팔린 제품들.
네.
아, 그런 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게 이제 영상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네.
재고 처리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이 에르메스에서 VVIP, 최상위 고객들에게 초대장을 보는데요. 이 초대장을 받은 고객들만 대상으로 비공개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재고가 남으면 그건 불량품이랑 마찬가지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야, 이 재고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군요. 에르메스 구매 고객한테만 또 이렇게 돌아가는 혜택이군요.
네.
야, 진짜 또 재고를 이렇게 태우는 것도 확실히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일반에 할인해서 팔리면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도도 있다고 해요. 바로 명품의 재고를 태우면 이게 손실 처리가 되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불에 태우는 거죠.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네. 이유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아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야, 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명품 브랜드가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이렇게 알려주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디서 에르메스 네. 재고 처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에르메스를 사진 못하지만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네요. 이 뒷부분에는 유명한 가방 이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또 브랜드 전략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역시 명품 중에서도 명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지 채널 14F 전체 영상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확실히 보다 보면 이 명품의 어떤 매력이 자꾸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지
네.
또 한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에르메스 외에도 구찌나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의 성공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공 이야기들을 좀 보고 있으면 약간 경제 인문학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좀 지금 같은 인지도와 매출을 올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도 많이 던지더라고요.
네.
이 명품 시장 또 의류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소비 더 머니에서는 명품 말고도 뭐 돈, 인물 다양한 주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건가요?
다음은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영상인데요.
네.
바로 커피.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브랜드 스타벅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스타벅스 문화를 알고 있니? 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또 한국인들이 이 스타벅스 커피 하면 또 뻑 가잖아요.
아, 네.
네. 이 스타벅스 커피를 자주 마신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에만 있는 스타벅스 문화가 또 존재를 하는군요. 네, 궁금한데요.
저도 이게 뭘까 궁금해서 진짜 1초도 안 놓치고 봤는데요. 한국인들의 스타벅스 사랑에 관련된 경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가치도 올라갔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 건물들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주들이 스타벅스 들어가 있는 건물을 굉장히 노려요. 그래서 뭐 전지현, 하정우, 권상우, 홍승원, 박명수 씨의 부인분, 연예계 인사들이 스벅 들어간 빌딩 샀다고 막 기사가 나오고 또 스벅 덕에 뭐 사람들 모이니까 그 건물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고 스타벅스는 대부분 월세를 매출이랑 연동해서 내게 돼 있어요. 스벅이 잘 되면 월세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대부분 잘 되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스벅이 입점해 있는 서울 마포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대충 같은 연식으로 근처의 건물들 계산해보니까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지 않은 다른 건물들보다 매매가가 평균 한 20% 정도 높더라고요. 스타벅스 프리미엄이죠, 이 정도면. 뭐 고가 소비의 상징, 있어 보이는 거의 상징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무슨 커피가 한 잔에 뭐 4,000원씩 대학생들 요새 뭐 생각이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 조졌어.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스타벅스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웬만한 점심 식사 한 끼 값과 비슷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커피도 뭐 4,000원 이렇게 하지만 커피만 비싼 건 아니죠. 담배, 음식점 가서 먹는 소주, 맥주. 아, 뭐 그 정도 가격 하잖아요. 종합해보면 한국의 스타벅스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봐요. 이걸 뭐 증정품을 받으려고 여름 그리고 연말에 많이 사먹고 그걸 받아서 기뻐하고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팔리고 학생들은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얼마 전에 왜 스타벅스 서울에서만 쓰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좀 사랑하는 거죠. 일종의 한국 사람들한테 스타벅스는 소비 현상이 된 거 아닌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타벅스는 커피 시장 자체를 바꾼 기업이다. 커피 가격 자체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카페들도 예전보다 커피 가격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결국 한국에서의 스타벅스 문화라고 하면 길만 건너면 매장이 또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다거나
네.
여름 또는 연말에 커피 몇 잔 이상 마시면 다이어리나 가방 같은 증정품 주는 행사 있죠. 이거 줄이 정말 길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긴 줄 서서 기다린다든지 또 학생들은 이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이 증정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네.
뭐 이렇게 뭐랄까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잔 먹으면 하나 받는 거를 한 10개 정도 모으면은 증정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그 증정받은 스티커를
네.
그것만으로도 그냥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중고로.
그 네. 모아서 증정품 네. 받고 싶어서 네. 돈 주고 사는구나.
그 정도로 사는구나.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엔 130 몇 잔 시키고 커피는 안 가지고 정립만 받아간 그 사례가 또 야,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엄청 인기가 대단하네요. 옛날에 저희 포켓몬빵 기억나세요? 포켓몬빵 먹고 스티커,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남겨놨던
맞아요.
그런 그 것과 비슷한 현상이네요.
다양하게 모으려고 빵은 동생이나 친구 주고
그러니까, 예. 경은 씨도 그랬었나요?
아, 저도 그랬죠. 여기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그 세대가 자라서 지금 스타벅스를 소비하는 세대가 된 거다.
재밌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리 네. 있어요.
아무튼 정말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네.
학생 때 특히 학생 때는 스타벅스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네. 그리고 이제 과제 때문에 많이 갔었고.
네.
친구한테 또 선물로 이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또 굉장히 많이 줍니다.
맞아요.
네. 어느 매장을 가도 그래서인가 늘 사람들이 북적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이 평균 매매가보다 20% 더 높다. 이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스타벅스는 대부분 월세를 매출과 연동해서 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건물주에게 내는 월세가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제가 건물주였어도 시세 20% 더 높은 돈 주고서라도 스타벅스 있는 건물에 관심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스타벅스가 참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이
네.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네. 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진짜 스타벅스를 있는 그런 건물들만 찾는다는 게
네.
좀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영상에서도 한국인들이 스타벅스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한국인들이 커피 자체를 엄청 많이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전 세계 커피 소비량 순위가 나오는데 한국은 30위에도 안 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커피가 인기가 많은 거야?
되게 의외죠.
네.
그런데 이 스타벅스 매장 수는 세계 1위이고 한국 커피 전문점 규모 전체 30%가 스타벅스 야, 매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019년에 팔린 아메리카노는 약 1억 잔이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보면 네. 커피 자체를 너무 사랑한다기보다는 이 스타벅스만의 커피, 또 공간,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를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 1억 잔 중에 작년에 저도 한 100잔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엄청 맛있거든요.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더욱 압도적인 규모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다른 카페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받잖아요.
더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비싼 것들도 있고 특히 비싸다는 느낌이 이제는 안 든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또 스타벅스 컵이나 물병 같은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커피 브랜드에서도 그런 뭐 텀블러, 컵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커피 시장 자체에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에게 지급이 됐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왜 서울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냐 하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스타벅스에 관련된 소비는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니까 이 커피 브랜드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구나.
네.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특히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이런 커피 브랜드 전문점 얘기 하나가 아니라
네.
건물 자체의 매매가까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뒤흔드는.
또 그렇죠. 또 거기에 뒤흔드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소비더머니의 조현용 기자는요. 계속 영상을 올릴 수 있게 지켜봐준 구독자들을 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재밌게 부르네요. 네.
그래서 이 귀인들께 드리는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지막 영상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성공한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영상을 보면서 아 저건 옛날에나 가능했던 성공신화 아니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기자의 답입니다. 짧게 듣고 오시죠.
네이버 공동 창업자 8명 중에 한 분, 베어베터의 김정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본인 표현에 따르면요, 흙수저로 자라서 삼성에 들어간 다음에 9년 동안 월급을 거의 안 쓰고 1억 1천만 원을 모았대요. 이 돈을 네이버 창업할 때 넣고 이게 나중에 세금 떼고 300억 정도가 됐는데 이 돈 중에 일부를 또 카카오에 넣고 배틀그라운드 만든 블루홀 창업할 때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천억 정도까지 자산을 늘린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되셨다는. 암튼 그리고 나서 주변 지인들 자녀들 중에 발달장애인이 많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아 내가 사업이 재능인데 내 재능을 바탕으로 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분인데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흙수저 출신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에 들어가고 삼성에서 돈 모아가지고 또 네이버를 창업하고 투자에 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지금은 좋은 일까지 하고 있는. 근데 암튼 과거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젊을 때 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예로 들어보면 게임 시작하고 5분 동안 놀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나요? 상대방은 열심히 막 미네랄 캐고 자원 모으고 하는데 한 달이라도 젊었을 때 일하고 경험해보기를 조언합니다. 또 이분이 돈도 악착같이 모았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없었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할 때 투자자와 주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자금이 없으면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야, 이제 영상에서 이 한국의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이 김정호 대표라는 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하면 부유하지 않은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른바 흙수저로 태어나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그룹에 취직을 하고 여기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다시 창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돈으로 투자에 성공을 해서
네.
큰 부자가 돼서 지금은 좋은 취지의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정말 얘기만 들어보면 자수성가형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신 걸 보면 네. 되게 멋지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젊을 때 놀지 말고 한 달이라도 젊을 때 일해보고 경험하길 조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말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진짜 흙수저가 어떻게 성공하냐 이런 반응에 대한 답으로 조현용 기자가 이 김정호 대표를 소개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저런 핑계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라 인 것 같아요. 이 김정호 대표가 바로 그 사례의 아주 산 증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뭐 자산 1000억 원, 자산 가치 23억 달러.
네.
야, 이런 말들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시작점도
네.
우리와 비슷했다는 거를 떠올리면은 우리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구독자들을 자기의 귀인이라고 불리는 이 조현용 기자가 오히려 저한테 귀인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 채널에서 전혀 몰랐던 기업과 인물 또 돈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 채널을 포함해서 뭐 조승연의 탐구생활도 그렇고 점점 봐야 하는 채널들이 과제처럼 쌓여가고 네.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이 부족하진 않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오늘은 이 소비더머니의 영상 세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제가 된 유튜브 영상들로 찾아올게요.
네, 아, 오늘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은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